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저들의 진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저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가장 피곤할 때가 저희가 주님을 찾고자 하나 찾을 수가 없고 저희가 찾는다 하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저에게 필요하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터이오니 아버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생각 가운데, 저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그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가 먼저 교제하려고 하오니 말씀을 전한 자와 된 자의 심령과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제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들을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말씀. 시편 34편 1절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얻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께서 마음의 상한 자를 기꺼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권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 전체로 나타나는 구절의 핵심 구절을 짜자면 4절이나 6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는 구절과 이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구절들이 아마 34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다라는 게 핵심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 핵심 고백까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데 34편은 특별하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가끔 그 시가 쓰여지는 환경, 상황을 기록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가 있는데 34편이 그렇습니다. 그럼 다윗이 언제,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언제 내가 환난 때 여호와께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나를 구하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까?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하면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에 나와있는 한번 이 장면을 잠깐 갔다가 다시 한번 이 시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정서를 이해하는 데 더 깊이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아마 표지를 달아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했죠.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미 나에게 기름 부어서 너가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어떤 일을 벌이시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자기 생명 때문에 도망하는 신세로 전락하죠. 그때 다윗이 처했던 다윗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뭐였습니까? 다윗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요, 자기가 쓸수 있는 카드를 쓰는 거였어요. 다윗이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게 되고 맨 처음에 했던 거는요, 자기 인맥, 제일 중요한 인맥,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사무엘에게 도망갑니다. 근데 사울이 개의치 않고 사무엘에게 계속 군대를 보내죠, 막 죽이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마 다윗이 원하기는 사무엘이 사울을 쫓아가서 노시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사무엘이 이제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겠다고 하면 막상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은 사울 이전에 이 나라를 통치했던 통치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사사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할 해주시길 바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사무엘은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까지만 여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두 번째 자기 카드를 꺼내들죠. 뭐예요? 자기랑 너무 친한 왕의 아들 요나단이죠. 그렇죠? 왕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도 누구 말은 들어요. 요나단 말은 항상 들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요나단의 말에 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중요한 승리들을 다 요나단이 이끌었고요. 지혜로웠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요.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니네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나단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사울의 의지가 꺾이지 않죠. 쓸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망가서 거기서 먹을거리들을 얻고 거기서 자기가 예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챙겨가지고 그쵸? 이 챙겨갖고 또 도망갑니다. 근데 또 의지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이제는 군대 장관이죠. 다윗이 누구예요? 세계적으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버티고 있다간 죽게 생겼으니 다른 나라에 가서 용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드로 넘어갑니다. 가드로 넘어가서 내가 당신의 나라에 용병이 되고자 하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까지 전쟁 이력서가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용병으로 가겠다고 하면 가드 같은 나라에서 받아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가드 왕의 신하들이 의심하죠. 저 다윗이 언제 이스라엘 편을 들지 모르는데 어떻게 저를 믿고 군권을 맡깁니까? 왕은 혹했었는데 신하들이 반대하여서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냥 다윗을 죽이십시오. 그게 오히려 가드의 미래에 좋습니다. 라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걸 다윗이 느끼죠. 그때 어떻게 하죠? 그때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울을 피하려다가 가드 왕에게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친 척해서 미친 사람이 흉내를 내어서 침을 흘리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해서 가드 왕이 이 나라에 미친 놈이 부족해서 저를 데려왔느냐 내보내라 하고 내보내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정신 차리고 다시 유능한 용사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쳤건 안 미쳤건 죽이는 게 사실 이 나라의 힘에 더이 나라의 이익에 더 부합한 것인데 다시 내보내 버리 다그 가드 왕이 내보내 버리라고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는 광야로 숨어서 쓰는 시가 34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장면을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뭐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로 얘기하는데 뭐 엄청나게 건져진 건 없어요. 그렇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큰 가장 큰 문제는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죠? 그렇죠? 겨우 미친놈 행세를 해서 죽을 뻔해서 목숨 하나 부시하고 도망 나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 있어요? 아둘람굴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굴 속에 사는 신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캠핑이 아니잖아요. 굴 속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 그런데 뭐가 이렇게 감격적이고 뭐가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막 지금 막 너무 좋잖아요. 누가 들으면 이게 왕이 자기가 대관식 끝나고 쓴시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곤고한자가 부르짖음에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뭘 얼마나 구원을 받았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좀그 상황들을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왜이 장면의 이신가? 상상력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나서 목숨을 부지한 다음에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시 이후에, 이시 이후에.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장면에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상황이 시작되자마자 막 흥분이 되고 긴장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쓸수 있는 카드를 다 써요. 그쵸? 자기 능력으로 인맥도 동원해봤다가 자기 이력도 활용해봤다가 거짓말도 해봤다가 그쵸? 자기가 쓸수 있는 카드를 다 써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지경에 떨어진 자기를 발견했어요. 내 힘과 내 계획대로 다 하다가 자기가 자기 위배에 빠져서 멍청하게도 가두왕 앞에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갖다 바치는 형국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내 역량으로 살려고 할때 내가 마치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내가 내 인맥을 동원하고 내 지혜를 짜고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역량을 소개하고 내 이제까지 이력서로 뭔가 돌파하려고 내가 내 계획으로 하면 뭔가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내 인생을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왔구나. 다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럼 미친 척한다고 살려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미친 척을 해봤는데 목숨이 살아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땐 별거 아닌 경험이었을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볼땐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잖아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본인한테 이게 큰 깨달음이 된 겁니다. 아, 내가 내 역량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굴에 들어간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여기 있으리까? 있어라. 그럼 있습니다. 저기 가서 대신 싸워주리까? 대신 싸워주라면 싸워줍니다. 부하들은 아니 우리가 도망자신는데 누굴 대신해서 싸워줘요? 다시 도망가리니까 도망가라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과 자기 부하들의 자식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하나님께 여쭈어야겠다. 하나님 쫓아가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요. 왜요? 이때 뭘 깨달았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것을 이때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경험을 통하여서 그 지점에서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내 인생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구나. 하고 그가 깨닫고 그 깨달음의 기쁨을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깨달음 이후에 이걸 자기의 삶의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순간에는 다윗이 해결된 게 많지 않아요. 여전히 쫓기는 자이고 여전히 굴 속에 있습니다. 그쵸?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때부터 묻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묻기 시작하여서 몇 년, 이때부터 7년, 8년, 9년을 하나님께 묻고 묻고 물을 때 그가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그래, 하나님 주여, 제 힘으로 안 할게요. 그럼 하나님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그럼 내가 이번에 안할 테니까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안 되네, 뭐. 하나님께 돕긴 뭘 돕는다는 거야. 말씀대로 해도 나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이때 깨닫고는요, 그 다음에 이해되지 않는 걸 많이 경험해요. 그 다음에 시글락 전투에서 아말렉들과 싸울 때에도 아, 왜이 전쟁을 싸워야지? 왜안 그래도 힘든데 왜내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 아,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고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이때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는데 배신당하고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는데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는데도 내가 용병 생활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시키신 대로 했는데도 이스라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사울의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하지만 그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때 가고 서라고 할때 서는 것을 이 34편의 믿음을 가지고 반복해 나가고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의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4편의 가장 중요한 첫 구절은 그거예요. 10절에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경험을 다한게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구절만 보고 다윗이 굉장히 상황적 승리를 다 누린 다음에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승리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에요. 다윗은 미친 척해서 목숨 하나 건지는 작은 경험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 내 역량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된다. 그래서 젊은 사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예초죠. 내 역량으로 사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젊은 사자, 여러분들 굉장히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유능할 수 있고 대단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인간의 재능이, 인간의 능력이 이 시대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가 본다 한들 우리가 뭘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성공의 언덕 위에서 자만하고 마치 그걸 내가 다 해낸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지만 사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행운이 뒤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하라고 그러면 내가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내 게 아니에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사냥을 잘하는 젊은 사자도요. 내가 정말 내가 사냥을 잘해. 근데요, 궁핍하여 줄입니다. 왜요? 사냥감이 나타나야 잡을 거 아니에요. 사냥감이 나타나야 잡을 거 아니에요. 난 달리기도 잘해. 난 이빨도 쎄.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달려가서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사냥감이 나타나니 젊은 사자가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사냥꾼이라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사냥감이 안 나타나면요, 그 젊은 사자는 굶어 죽습니다. 주께서 그 젊은 사자의 눈에 사냥감을 보이셔야, 그가 달려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그 사냥감을 보이셔야 이 자연 생태계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힘이 센 젊은 사자입니까? 누구도 두려워하지 만큼 능력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자연이 사냥감을 눈앞에 갖다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는 젊은 사자도 아니잖아. 그만한 능력도 없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떡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실수들을 합니다. 게으른 간구를 떠올려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돼. 돈 많은 애, 공부 잘하는 애, 힘 센 애, 인맥 좋은데 다 안 돼. 하나님이 내 빼기셔. 하나님께서 내 편이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여러분이 게으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나요?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의미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여호와를 찾는 게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한 다음에 그 구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젊은 사람은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를 찾는 걸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경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11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호와를 찾는 첫 번째는 뭡니까? 경외하는 것이에요. 게으른 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빨리 해주세요. 내가 뭐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빨리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경외예요. 경외는 무엇입니까? 경외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경외는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그렇죠? 대자연 앞에서 한 사람이 저 아름다움 앞에 자기의 초라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움 앞에서 내가 정말 작은 존재라는 걸 느끼는 게 경외예요. 그렇죠? 이게 경외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작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의 첫 번째 태도가 뭔지 알아요?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경외는 깨달음이에요. 경외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그 경외를 느끼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거짓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크심을 느끼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화평,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랑의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 없음, 자기가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건요,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요, 하늘을 한 번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아,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로 와봐요. 이거 해주세요. 눈길을 한 번도 안 돌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건 이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 원한 대로 했으면 지금 당장 사울을 꺾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오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에게. 다윗이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떠들고 싶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용역회사 하고 싶었겠어요? 사울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데 죽이지도 못하고 또 도망가고 그러고 싶었겠어요? 용병 생활 하고 싶었겠어요? 다윗이 그걸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간구를 하면요, 하나님 당장 해결해 주세요. 사울 나쁜 사람 없애고 나를 지금 세워요 라고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다시 눈을 들죠. 이 문제에서. 그래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연단 받으라고 하시죠. 왜요? 너 지금 왕 세워봐야 너도 사울이랑 똑같은 놈 돼. 그럼 네 인생 비참해지는 거야. 지금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훈련되지 않은 자가 왕으로 되는 게 얼마나 그 인생의 비극인지 이미 보고 경험했어. 너도 보지 않았니? 너 지금 연단 받아야 돼. 너 지금 훈련 받아야 돼. 그게 먼저야. 네가 지금 세속자이고 네가 지금 아직 악하고 네가 지금 자만에 차있고 네가 지금 네가 잘난 사람인데 너한테 지금 왕자를 줘봐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그 왕자를 너에게 화계이니 복이겠니? 너 연단 받아야 돼. 하나님의 경외하심 앞에서 그가 그걸 깨닫죠. 자기 자금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뭐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가지 못하는구나. 그렇지, 내 안에 그 화평을 찾는 게 없구나. 우리가 그렇지,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를 못하는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벌어질 수가 없겠네. 그래 그렇게 우리 자신이 느껴질 수 있잖아. 우리가 아직 미숙하니까, 미약하니까, 죄악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럼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뭐만이라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중심에 통회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정말 이러지 않고 이래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중심에 통회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도 정말 이걸 믿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그게 안 보이고 안 믿기고 난 아직 이 상황에 자꾸 마음이 쫓기고 자꾸 내 힘으로 하고 싶고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주여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통회하는 자. 그 통회가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요, 모든 두려움에서 건진다고 하셨어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다윗이 이 구절을 써요. 저는 시편 34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요, 8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했죠. 그렇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지금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타까워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실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에게 막연한 개념이고 알죠. 그 선하신 거 듣고 듣고 또 들었지.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그 선하심을 누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와 정말 와 먹어서 아는 것처럼 야, 이게 이 맛이구나. 그거 먹어봐야 알잖아요. 이거 설명을 못하겠는데 이거구나라는 거. 그렇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안 먹어본 사람이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 설명 듣는다고 알아요? 몰라요. 지금 다윗이 그 마음인 거예요. 나는 이걸 먹어봐서 알겠는데 니네 이걸 모르지. 니네도 이걸 좀 먹어봐야 이걸 알 텐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다가 안 되던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내 인생의 문제를 접근했더니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맛보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거 먹어보셨어요? 네? 이 맛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맛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맛을 진짜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치가 있어요. 김지욱 선생님이 1년에 한 번 한 통 딱 주시는데 제가 그 김치를 받는 달이 제 인생에 제 1년에 되게 특별한 한 달이에요. 너무 맛있어. 그 김치를 딱 먹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까지 내가 먹었던 김치가 참 가짜였다. 그 종갓집 김치, 식당 김치, 가짜. 이게 진짜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아 이거구나. 진짜 흰쌀밥에 김치 하나만 딱 얹어서 먹었는데 아 이거구나. 이것으로 족하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배추에 고춧가루 뿌려져 있어서 김치 모양에 신내나니까 김치라고 생각하면서 먹었지 사실은 그냥 그랬던 게 아니라 딱 진짜 김치를 먹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은혜 받는 것 같고 아 그게 좋은 말씀이라고 느끼고 그래 그래 그렇게 해야지 뭐 라고 도전도 받고 하는데 하,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내 삶에 다윗처럼 내 삶에 정말 딱 개입하셔서 나와 내 삶이 확 하나님과 변해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걸 딱 맛보아 아셨던 적이 있죠. 그렇죠? 그 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여러분 그 신앙 이 다윗의 아, 간절함 안타까움 너희도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내가 내 인생의 계획자고 내가 내 인생대로 살아와서 인생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인생 그냥 대면대면 하기도 하고 한번 안 되는 건 없는데 뭐 삶에 별거 없네 뭐 이런 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 정말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그 은혜를 딱 누리시는 그래서 이 다윗처럼 기뻐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고백을 이미 그 광에서 들을 수 있는 그 다윗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초대되시기를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듣고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는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첫 번째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는 혹시 여러분들이 다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중심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부분들에 하나님의 계획을 초대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들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결론을 맞이하고 가끔은 그 결론이 너무 이상하면 하나님을 찾지만 참을 만큼 웬만하면 아 뭐 이런 건가 보지 라고 그냥 견뎌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내가 이 문제에 하나님을 찾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시기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좀 대면대면한 상태로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신앙생활로 자꾸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이러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얘기했던 그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한 그 은혜로운 신앙생활에 대한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